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제비뽑아 왕으로 세울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10장 26절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 사울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마음이 감동돼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량배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암몬은 이스라엘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죠. 길랏 야베스도 그쪽에 있는, 그쪽에 분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죠. 근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화친하자. 이런 말이죠. 화친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항복해. 항복할 테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마땅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사실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포기하고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하고 이렇게 오히려 암몬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그랬어요. 모욕하는 말로 네 눈을 다 빼면 내가 언약할게. 그 말은 언약하지 않겠다. 너의 항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세상이 위협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면 그게 뭐더 좋을 줄 아는데 사실은 더큰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으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신호지 세상 가운데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 암몬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더큰 모욕을 받게 됩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사사기 2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이 이렇게 소집할 때각 지파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연합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동족과 타협하지 이렇게 연합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실은 그 공격에 오는 암몬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보호를 포기하려고 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야, 그러면 조금만 참아줘.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가 전쟁할 만한 사람을 모집해서 너희가 대항하겠다. 그것을 암몬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교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령들을 4절에 이제 보냅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었던 거죠. 그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마침 사울이 5절.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그 말은 딱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딱 거기에 등장시키는 타이밍이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권위를 실어주시기 위해서 마침 사울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자 오늘 6절 말씀 봐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끝내시겠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은혜가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가 왕노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감동됐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자 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 결의는 그 앞에 그가 밭 갈고 왔다고 그랬어요. 소로. 그러니까 농사짓는 아주 중요한 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부 잘라서 전령들을 각 이스라엘 지파 마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역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되게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울기만 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8절에 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3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제비 뽑혀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불량배들이 지금 대적하고 지금 찬반이 일어나고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끌어올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두렵게함으로 말미암아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군사를 통하여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고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너희 두 눈을 다 빼어야 너희 화친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야베스 이 암몬 사람들을 사울을 통하여서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들 어떤 대적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암몬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를 하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암몬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암몬 사람들 인하여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어찌할꼬 울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을 와 역시 우리의 왕이다. 사울의 권위를 확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사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처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권위를 다 세워주신 거죠. 이 이야기가 또 비슷하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한 마을의 베들레헴의 그냥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7장에 골리앗의 그 싸움을 통하여서 다윗을 확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에 거기에 28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이 사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그 골리앗 같은 거인을 물리친 것이 나중에 얼마나 자신감을 심어줬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 많은 힘들게 했던 그 환경이 간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약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 환경 그리고 이 두려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이것이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자 백성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니까 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이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처음 사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품고 있는 사울의 그 넉넉한 마음. 아,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왕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은혜가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으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품는 그런 모습.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했으니까 그 사람들 죽이지 마라. 그 사람들 대적한 것에 대해서 그 내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를 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품는 그런 마음이 임합니다. 은혜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은혜가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품는 마음, 원수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세력까지도 품는 마음이 은혜가 왕노를 하는 삶인데 사울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길갈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요단강 건너 길갈에 진치고 그 길갈에 법궤가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 그 길갈에 열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그곳이 바로 여호수아 사장의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곧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말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맨 마지막 절은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절은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은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전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내 인생의 결론은 크게 기뻐하니라. 왜요?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기뻐하는 일로 결론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결론, 여러분 자녀들의 결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결론이 바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두려운 문제, 염려, 근심 문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왕노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적하고 미워했던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간증의 새 역사가 또 써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